관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무엘상 24장 1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언제 한번 좀 설교 언제 할 수 있을까 참 기다렸어요. 정말로. 근데 참 기회가 닿지 않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 관계에 대한 내용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좀 깊게 보고 기도하고 또 적용하는 시간 저희가 한번 갖고 싶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4장 15절 본문 말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본문과 친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합독 한 번 더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지금 나의 고백이 됐기까지 또 설교 위에 기도로 좀 적용하면서 이 시간을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교활한 미끼 중에 하나는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시험. 그래서 이 세상에 참 실족할 만한 일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17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실족하는 일들을 매일매일 우리가 만나고 특별히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만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예수님의 기도이자 또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실족이란 단어 올무라는 뜻입니다. 올무. 그러니까 세상에 막 살다 보면 여기저기 막 덫이 깔려 있는 거예요. 막 올무가 깔려 있어서 그냥 여기서 실족하고 여기서 넘어지고 여기서 걸리고 이런 올무들이 많은데 여러분 올무는 그냥 올무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 올무 안에 미끼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먹겠다고 손을 집어넣으면 그냥 팍 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무를 그냥 살 지나가면 됩니다. 그 안에 미끼를 집어 삼키지 말고 올무를 만날 수는 있으나 잘 피해서 내 영혼이 실족하지 않고 관계 가운데 실족하는 일 없이 잘 그것을 지나가는 지혜와 또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좀 다윗의 삶을 중심으로 이 관계적인 문제를 좀 다윗 주변에 일어난 관계적인 문제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어떻게 훈련돼야 실족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사단이 펴놓은 올무들을 피하여 또 견고하게 서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저희가 잘 알다시피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죠. 여덟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이끌고 리더십을 훈련된 게 아니라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잘 따르는 훈련이 된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고 누군가 이끄는 대로 잘 듣고 행하고 순종하는 훈련이 된 자가 다윗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트랙은 좀 달라요. 막 리더십이 훈련되고 누구를 잘 이끌고 막 조직을 세우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잘 따르는 훈련이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쓰십니다. 왜냐하면 혹 왕이 된다 한들 나라를 이끄는 자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자, 잘 누군가를 잘 팔로워하고 팔로워라고 그러죠. 잘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누군가를 잘 따른다는 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되게 불공평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아주 unfair해요. unfair한 생각 가운데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가지고 잘 따른다는 것은 참 훈련돼야 될 어떤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참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모든 상황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사실 많은 상황이 참 억울하고 많은 상황이 아주 unfair하나 그 중앙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아주 good follower, 잘 섬기고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훈련이 될 수 있죠. 다윗이 얼마나 unfair한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으로 온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이나 아주 그냥 영적 나라의 지도자가 와서 아들을 쭉 세워놓으라 했는데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설마 다윗은 아니겠죠. 안 불렀는데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세우기 전까지는 그때 이 나라의 그 지도자가 와가지고 아들을 다 세우라 그랬는데 빼먹었어요. 빼먹은지도 몰랐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은 순전했다. 따르며 순종하는 것밖에 훈련되지 아니하는 다윗을 주께서 세우셨다. 그게 성장 배경이죠. 뿐만 아니라 그게 단지 막내라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직업이 양치기였습니다. 양치기. 양치기의 일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고독한 일입니다. 고독해요. 이 양치기는 참 고독한 일이라서 모세가 양치기를 한 40년 하다 보니까 말이 어눌해졌어요. 그러니까 양치기 40년 하려면 거의 양과 좀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고서는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고독과의 깊은 싸움이죠. 이 고독하면 좀 안전하기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언제 곰이 나올지, 언제 사자가 나올지, 목숨을 위협하는 일인데 또 고독해요. 그러한 일, 그 양의 무리 가운데 있을 때 시편 78편에 보면 다윗이 양의 무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를 택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제 택했는가? 이런 예배당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택함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말씀 볼 때 뭐 철야 기도할 때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일터에 있을 때 그가 일하는 중에 그가 택함을 받았는데 양의 무리 중에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런 굴에서도 동굴에서도 도망 다닐 때에서도 하나님께 깊은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는 영성이 준비되는데 그 영성은 그가 있던 고독하고 외롭고 위험했던 일터 가운데 준비된 영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고독한 게 왜 고독하냐면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사실은 고독한 겁니다. 그래서 고독한 거예요. 성취감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그 일을 하면서 고독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해도 해도 이제 집안일이 좀 그렇다고 그러죠. 해도 해도 표는 안 나는데 안 하면 완전 티나요. 뭐 이게 전혀 이런 일들을 하면서 고독을 느끼는데 이 일이 또 위험합니다. 조금만 영성 관리가 안 하면 이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끊어질 자가 없어요. 이만큼 고독하고 위험한 일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갖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양무리 중에 다윗을 선택했다라는 거 볼 때 우리 일터와 삼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외로움은 생각보다 힘든 싸움입니다. 모든 사람이 외로움에 무너지고 외로움 때문에 탈선합니다.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면 정신병에 걸리고요. 분주한 삶은 외로움을 거부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을 참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내면을 직면하기 때문이고 가끔씩 내 내면을 볼 때마다 끔찍하죠. 이게 정리 안 되고 혼란되고 그 누구도 돌보지 않아서 엉망이 된 내 내면을 볼 때마다 지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로움과 그 고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독대하여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의 그 고독과 외로움과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1대1로 나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없으면 모든 관계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고독하고 하나님과 외로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숨는 시간이 없으면 거기에 철저히 내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관계는 다 틀어질 것이고 모든 관계에서 다 실족할 만한 일들이 있을 것이며 그것을 이겨낼 영적인 힘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은 그냥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성공을 유지하는 것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해요. 그것은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주님과 앞에 내가 1대1로 섰을 때만 그때 영적인 힘이 길러지고 그럴 때만 내가 실족하다는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관계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계속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특별히 관계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주님과 독대하여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훈련된 영성 훈련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필요할 때 딱 들어 쓰실 것이에요. 쓰실 때 내가 흔들림 없이 사울과 같이 인정 중독자 같이 되어서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이때 주님과 외로움 가운데 독대하시고 1대1로 굳건하게 서서 내가 영혼의 힘을 길러놔야 됩니다.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됩니다. 이후에 다윗은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죠.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딱 받은 이후에 사무엘이 간 것은 뭐 왕의 준비 학교에 간 것이 아니라 어떤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School of Brokenness. 이제 깨진 상황의 가운데 다윗은 계속적으로 들어가 그의 왕으로서의 준비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가 왕으로서 첫 번째 받은 임무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매드킹이라고 나와 있는 악신에 휘달리고 있는 사울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그가 기름 부으심 받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관계를 하나 맺게 하셨습니다. 누구 하나를 연결해 주셨어요. 너는 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연결해 주신 첫 번째 과업이 정말 정신 나간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선택하였으나 지금 악신이 들려서 그냥 자기 권위로 막 휘두르는 그 정신 나간 왕을 섬기는 일로 다윗을 보낸 것입니다. 그것이 School of Brokenness.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고 도제하는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넣어놓은 것이에요. 거기 있으면 쉽사리 마음이 깨집니다. 쉽사리 실족할 만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하프 연주를 하고 수금을 타면서 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일을 부여받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섬기는 일은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게 얼마나 불편한 자리였냐면 사울이 왜 점점 미쳐갔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분명히 이 왕권은 딴 사람한테 줄 건데 누구지? 누가 내 자리에서 나를 빼앗아가지고 왕이 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그냥 정신병이 걸려서 악신에 휘둘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예요. 내가 섬기러 갔는데 저 자리에 앉을 사람이 나인 겁니다. 그것처럼 불편하고 어색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에게 권위자로 줬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나에게 섬기라고 권위자를 주셨는데 그 권위자가 보통 악독한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나의 역할은 뭐냐면 그 악독한 사람들을 평안하도록 아주 평강을 누리도록 섬기는 일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왕으로서의 주신 첫 번째 과업이자 School of Brokenness. 그 과업을 다윗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과업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 주신 분은 나의 실수와 어떤 잘못으로 우연히 연결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내가 만났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나를 보내신 사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 가운데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죠. 골리앗 사건이 일어납니다. 골리앗이에서 나라의 위기가 일어났는데 아무도 골리앗이랑 싸우지 않을 때 다윗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골리앗을 이기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사울이 다윗을 너무 좋아했어요. 야, 이렇게 좋은 청년이 이 나라에서 자라고 있구나. 기쁨과 넘쳤는데 사건은 언제 일어나냐면 승리를 가지고 딱 돌아오는데 글쎄 그 예루살렘의 모든 여인들이 나와서 소고와 아주 사울의 그 승리를 찬송하면서 있을 때 그 중에 한 여인이 이렇게 외친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눈치 없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다가 그 사울의 말에 팍 꽂힌 겁니다. 꽂혀가지고 아 알았다 드디어 찾았다. 이 왕권을 가져갈 사람은 다윗 말고는 없겠다. 너가 범인이었구나. 내가 드디어 찾았다. 거기에 그 시기와 아주 분노와 그 아주 이글거리는 그런 아주 시기 질투가 그 안에 팍 들어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시험은 쌍방향으로 옵니다. 한 명한테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이것은 아 저 사람을 시험하는구나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을 듣는 양쪽 상황 모두를 시험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은 사실 다윗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 이제 아주 큰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들이 친송하러 나왔을 때 성경이 뭐라 나왔냐면 모두가 사울을 친송하러 나왔다라고 나와 있어요. 사울을 친송하러 나온 중에 한 여인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다윗 마음 가운데 혹 나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내가 왕으로서 자리가 있지. 내가 이 전쟁의 주역인데 왔는데 아무도 나를 얘기하지 않고 사울을 친송하러 온 백성이 나오는 거 보면서 마음에 실족할 위기가 있지 않았겠어요? 굳이 실족하려고 결정하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든 상황은 양쪽으로 쌍방향으로 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전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말을 전하는 사람도 시험대에 있지만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시험대에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재정이 내게 도왔을 때 이 재정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주는 사람도, 하여튼 모든 상황 안에 시험은 올무는 쌍방향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권위자가 나를 미워하는 겁니다.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평소같이 이제 수금을 피고 있는데 갑자기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사울이 그 죄를 보니까 제가 내 자리를 넘보고 있다 생각되니까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 있는 창을 들어서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전격적으로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갑자기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죽어라 라고 딱 던진 겁니다. 그것을 다윗이 확 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은 이렇게 날아오는 겁니다. 예상치도 못하게, 나는 정말 순수한 의도로 정말 깨끗한 심령으로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이 날아오는데 그 창을 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창들이 막 서로 오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상상치도 못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창이 훅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을 순간 못 피하면 가슴에 그 창이 탁 박혀요. 가슴에 탁 박히면 가슴이 먹먹하고 식은땅이 나고 막 귀에서 윙윙윙 소리가 나고 가슴에서 그냥 피가 철철철 나는 것처럼 이렇게 실족할 만한 일들이 생깁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이런 관계 가운데 첫 번째로 어떻게 했냐면 다윗은 피했습니다. 빠르게 피했어요. 창이 날아올 때 민첩하게 피했고요. 두 번째는 그 나를 피해서 나간 창을 다시 집어서 제대로 던지지 않았죠. 세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다윗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울왕을 다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창을 세 번 맞아요. 세 번 다 피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관계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는 잘 피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을 다시 되잡아 던지지 않아야 되고,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을 안 맞은 척하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동일한 마음으로 사울 왕을 섬기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창을 맞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탁 던지면 창을 팍 맞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를 조준하고 던지기도 하는데 가끔씩은 이렇게 상처받기로 결정한 사람이 있어요. 맞죠? 상처받기를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누가 봐도 그 사람한테 던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상처받을 일이 아닌데 저쪽에다가 누가 휙 던진 거를 달려가가지고 거기 누워서 탁 맞은 다음에 나한테 던졌다고, 확실하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창을 잘 피해야 됩니다. 이 피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누가 딱 얘기했을 때 아, 그거 나한테 얘기한 거 아니야, 아니 그건 그렇게 볼 게 아니야, 그것을 빨리 능숙하게 피하는 훈련이 되었습니다. 민첩함. 근데 이제 그렇다고 딱 맞은 다음에 맞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 되돌리지 말아야 되는데 맞으면 이거 꽂힌 다음에 집에 갑니다. 집에 가가지고 저녁에 이제 잠이 안 와서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뽑습니다. 뽑아요. 뽑은 다음에 그 밤새 아주 날카롭게 갈기 시작. 아주 그냥 스쳐도 최소한 3주. 네. 더 날카롭게 갈아서 창을 항상 백에 넣어놓고 다니다가 예상치도 못했을 때, 절대 피할 수 없을 때, 피할 수 없을 때 던지는 거예요. 피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이 던지는 족족 이렇게 아주 명사수가 있어요. 명사수가 있어요. 이 어떤 사람만 만나면 그 사람이 말하는 족족 그냥 아무리 피해도 그냥 와서 그냥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게 곳곳에 또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마다 다 바뀌고요. 아무리 피해도 그 피한데 어떻게 피할 궤적을 알고 던져서 마치고요. 그 웃음도 싫어요. 웃음도. 아니 그때 왜 웃냐고. 그 웃음의 호흡과 길이와 그 깊이와 하여튼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족족 그냥 와서 이렇게 꽂히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일이 마지막에 이것을 안 맞은 척, 전혀 이런 일이 없었던 척을 하면서 다시 동일한 마음으로 그를 만나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실 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맺게 하신 겁니다. 저도 사실은 굉장히 저를 어렵게 하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에. 그래서 그분만 만나면 제가 너무 긴장을 하는 거예요.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제가 이런 기억이 있어요. 어느 정도로 긴장이 되냐면 이게 그 삼겹살을 구우면 이렇게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외에서. 그 삼겹살을 굽다가 기름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제 발등에 떨어졌어요. 그걸 모르고 제가 구웠잖아요. 그만큼 제가 긴장되고 경직되고 이런 관계가 아주 오랫동안 아주 명사수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명사수예요. 던지는 족족 그냥 제가 피할 길이 없어요. 제가 사실 잘 피하는데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주님과 잠잠히 가는 시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그를 복으로 주셨다. 이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내가 그를 너에게 복으로 주었다.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다윗이 사울에게 세 번 똑같이 나갔던 것처럼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1년의 그 긴 시간에 어떤 기간 동안에 그 끊임없이 저희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섬기는 자로 있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그릇을 더 크게 만드셨고 정말로 저에게 복을 주셔서 정말 복의 통로로 주님께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실 것이며 나의 사정을 잘 살펴보셔서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것이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독대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를 규명하고 해결하는 그 영혼의 힘을 가지고 이 문제, 이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심판주로 개입하실 때까지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동일한 태도로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통해서 참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 이야기 아시죠? 나아만 장군. 이 아람 그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제 나병이 걸려가지고 낫고 자는데 날 길이 없어서 여종된 소녀가 엘리사에게 찾아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작은 그 여종을 통해서 소녀된 여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 레슨은 뭡니까? 요단강에 가서 해라. 그러니까 요단강은 너무 더럽고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 장소에서 치유함을 받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만나기 원한다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만나는 장소는 내가 정하겠다. 그것은 요단강일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원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 음성을 구하는데 구할 때마다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런데 복 주는 장소는 내가 정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어준 그 어려운 관계, 그 관계를 내가 끝까지 주님 의지하면서 이겨내고 맺어가고 회복하고 하는 걸 통하여서 요단강과 같이 나의 어떤 나병들을 회복시키시고 이 작은 여종, 소녀와 같은 여종과 같이 그 누구도 이를 통해서 말씀할 것 같지 않은 삶의 돌파구가 이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복으로 그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 관계를 잘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섬기는 일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애쓰고 이것만 해결되면 이 오해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얘기했으나 절대로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권모술수를 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블레셋 전쟁 가운데 내서 거기 가면 죽겠지. 근데 전쟁이 승리해서 오는 겁니다. 자객을 보냈어요. 밤에 몰래 가서 그를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마나이옷에 숨은 것을 알고 내가 직접 가겠다고 해서 군대를 가지고 라마나이옷을 딱 갔는데 주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옷을 벗어고 거 안에서 막 예언하고 막 은혜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주 철저하게 믿음으로 그 건강 가운데 순전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되 머리칼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기회가 왔습니다. 마침내 기회가 왔어요. 10년 동안 도망 다니다가 다윗이 엔게디 굴 안에 이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3천 명을 데리고 가다가 이제 화장실 뒤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동굴에 들어가서 뒤를 봅니다. 근데 뒤를 보는데 용변을 보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굴에 들어가서 아주 프라이빗하게 이제 용변을 보는 상황에서 여러분 어두운 쪽을 보고 앉겠어요? 밝은 쪽을 보고 앉겠어요? 당연히 밝은 쪽을 보고 앉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밝은 쪽을 보고 앉았는데 그 뒤에 그 다윗과 그가 사랑한 추종하는 무리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상황 아니겠어요? 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는데 드디어 이 나라를 나에게 주실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또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사울을 당신에게 붙여주는 겁니다. 그는 이미 악신에 들려서 백성들이 고통받고 이미 당신에게 수없이 창을 던지고 자객을 보냈고 죽일 만한 이유가 확신하며 당신이 지금 이걸 죽인다 하더라도 정당방위로 법에 저촉되지도 않을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자기 손으로 복수하기를 거부했어요. 자기 손으로 창을 들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직 나와 왕 사이에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정을 사용하여서 나를 건져주실까라는 믿음으로 이 사건 이후로 그 고백이 나온 건데 그가 창을 들어 기름 부으신 자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관계를 풀어가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하나님께서 보이고자 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창을 들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 될 자,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상황이 바뀌어버린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지금 위급하다고, 내가 죽일 위험에 있고, 내가 동굴에 있다고, 내가 창을 들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울 왕을 죽인 것은 내가 사울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무가 있는 거죠. 내가 사울과 똑같이 되는구나.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시기하고 아주 뒷말하고 공격하는 것은 그 순간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이 되는 올무에 빠지는 겁니다. 모든 상황은 쌍방향을 다 테스트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복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자기 자신을 넣기 시작하며 나와 왕 사이에 주님께서만 재판장 되시고 주님께서 나를 살펴보셔서 나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겠다는 신앙 고백과 함께 그의 옥자락만 베는데 그것도 괴로웠어요. 내가 기름 부으신 자를 위협했구나. 그것도 괴로워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런 선한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기쁘시게 보시어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목양자로 세우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아주 정확하신 분. 여러분 심판이 오는데 무섭게 올 것이에요. 정확하게 올 것이에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일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정확히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계략을 만들고 권모술수로 나를 공격하려고 했던 그 모양 그대로 받게 하실 것이에요. 하만이 그랬죠.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모양 그대로 그가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 모르드개를 사형시키려는 그 틀에 자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런 정확한 심판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와 왕 사이에 주께서 심판자 되신 자란 믿음으로 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오직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 선택한 자를 내가 그 옷자락을 벤 것도 괴로워하겠다 이런 순전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그를 통해 관계를 확장시켜 나가고 회복시켜 나갑니다. 여러분에는 임박한 이러한 심판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시고 명확하게 판단하시면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이런 심판이 믿기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 빠지냐면 비통함에 빠집니다. 비통함, 원통함.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에 많은 쓴뿌리예요. 쓴뿌리가 생겨요. 여러분 쓴뿌리가 왜 생기냐면 너무 억울하다, 너무 원통하다, 누구도 중재해 주지 않는다. 누구도 심판하지 않는다. 나를 누구도 알아보지 않는다. 이 억울함을 바라주지 않는다 생각할 때 원통함이 생깁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주 야망의 아주 그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누이 다말이라고 있었습니다. 아주 아리따운 공주였어요. 그런데 그 베달은 형제인 암논이라는 그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 이 다말을 겁탈해버립니다. 그냥 아주 강간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말이 삶과 삶을 다 무너진 채 정말 비참한 삶으로 놓여있는 것을 압살롬이 보고 그 안에 분노가 찼습니다. 그 안에 아주 화가 가득 찼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그리고 압살롬이 1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뭘 기다리는지 알았어요? 다윗왕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것을 어떻게 심판하는가를 기다린 거예요, 1년 동안.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심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게으름과 안일함과 무딘 마음과 마땅히 개입하여서 이것의 중재를 하고 심판을 명확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1년 동안 무디게 놔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심판이 없는 것을 보고 원통함이 생겨서 여러분 원통함에 중독됩니다. 중독돼서 그가 복수를 꾸미는데 여러분 그가 얼마나 잔인하게 암논을 죽였고 그가 더 큰 복수를 해서 다윗의 그 왕권을 다 빼앗고 아주 백주대낮에 온 백성을 불러놓고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면서 이 왕조가 끝났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통함, 쓴뿌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죽일 만한 상황이 있을 때 그 안에 비통함이 없었어요. 원통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다윗 그 동굴 안에서 지은 시편을 여러분 시편 57편 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노래를 하며 심판자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의 독대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그 원통함과 비통함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3,000명을 따라놓은 사람에도 원통함과 비통함이 없어 그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가 나에게 한 것보다 하나님이 그에게 한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을 범할 수 없다 해서 그 비통함이 없어 그를 올무에 빠지지 않았는데 압살롬은 비통함 가운데 있어서 이 모두를 줄이는 복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비통함과 원통함의 뿌리, 이 응어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심판자가 없다. 심판할 사람이 없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원통함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관계에 굉장한 어려움과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사무엘상 24장 15절 이 말씀을 정말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제가 아주 권면드립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시죠.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원통합니다. 하나님 내가 비통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정을 좀 살펴서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이 주님 앞에서 주의 십자가 앞에서 이 억울함과 비통함을 풀어내셔야 돼요. 그 고독과 외로움을 직면하시고 그 영혼의 힘을 기르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심판자 되시니까 나를 좀 살펴보셔서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나의 비통함을 주님께서 풀어주십시오. 주 앞에서 이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창에 손 들을 것이에요. 압살롬과 같이 기회가 오잖아요. 백성적이 따르잖아요. 여러분 쿠데타 일으킬 것이에요. 비통한 문제를 주 앞에서 날마다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심판자 되어서 내가 반드시 정확하게 심판하겠다 하면서 그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분노를 쏟아내셨어요. 그를 십자가에 달므로 말미암아 나를 살펴 원통함을 다 해결해 주신 거죠.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그의 원통함을 주님께서 모든 심판이 쏟아진 그 심판주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의 삶에 나의 삶을 쏟아내면서 원통함과 비통함을 다 해결해 나실 때 내가 그 어떤 것에도 실족하지 않고 창을 다시 들어 던지지 않으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만 만날 수 있어요. 아, 나는 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 그리고 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가 아둘람 굴에 있을 때 400명이 그에 모였는데 그 하나같이 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하나같이 다 실족한 자들만 400명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환난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 또 환난 중에 있는 자, 이런 비통한 자들이 400명이 모여왔으면 그 공동체가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상처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에 아주 민감합니다. 손해보는 것에 민감해요. 그런 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세우셔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용사들 중에 그들이 그 용사들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들어 나라를 이끄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과 우리는 함께 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정말 나와 왕 사이에 주께서 심판자 되시고 나를 살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다. 그 주님과 앞에서 길러진 영혼의 힘, 내 영혼의 닻,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병든 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원통한 자를 보내시고 상처받고 힘든 자를 보내신 것이죠. 그를 보낼 때 보내신 받은 것을 갖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 그것이 아둘람 공동체, 아둘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좀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좀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를 주셨든지 정말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심판주 대신 주님 붙잡고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도록 주 앞에 기도함으로 정말 주 앞에 모든 관계를 내게 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아주 강한 어떤 나라를 이끌 만한 용사들을 키워냈던 것처럼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몸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우리 귀한 복의 근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보이신 생명의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이 기도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주 앞에 올라섭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주의 심판을 나에게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원통함과 비통함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과 주님께서 심판주 되어주시고 나를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돌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같이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관계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께서 나에게 심판장이 되어주시어 아버지 나의 삶을 돌보아주시고 보아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이기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위기가 있으나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의 삶을 의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 같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나 주님은 정확히 심판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덕한 열려 우리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움 앞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의 영혼이십니다. 나의 억울함과 비통함을 주께서 풀어주시고 아버지 주의 십자가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나를 죽이고자 할지라도 전쟁 가운데도 주께서 보호하실 것이며 자객을 보내 밤중에 위험에 처해 있을 때도 주께서 나를 피신시키실 것이며 이제는 피할 곳이 없어 꼼짝없이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며 주 앞에 주님 앞에서 나는 안전합니다. 주의 피난처 가운데서 들어갑니다. 사람으로의 나의 보호처가 되지 아니하고 가정이 나의 보호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산성이시자 주님께서 나의 피할 바위이자 요새이십니다. 우리 고백하시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나를 피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피할 바위이시오 환난 날에 하나님 피할 성 되시며 요새 되십니다. 내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너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일곱 번 넘어지나 여덟 번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좋은 가운데 내가 살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섬기기로 했던 내가 잘 조언하며 아버지 하나님 일을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내 인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을 통해서 주님 내 영혼이 보호되게 하시고 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 나의 가운데 어떠한 물어 주시는 종이 인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음 아들 가운데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아버지 강같이 몰라 부으로 나를 덮어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게 나는 무엇들이 용서하셨듯이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십자가를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께서 나를 좀 만져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혹시 내 안에 비통함과 원통함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이미 심판은 이루어졌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못 박힌 내 손과 발을 보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원통하고 비통한 자는 이 땅에 와 죄 없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정말 이 상황에서 내가 원통한 자입니까? 정말 나는 순결한 피해자입니까? 정말 나는 심판주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주께서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아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신다 하십니다. 우리 십자가를 좀 더 붙이십시다. 내 안에 관계 가운데 심겨진 원통함과 비통함이 없으면 결국은 내가 사울과 같이 되고 결국은 내가 압살롬과 같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됩니다. 주님 십자가를 붙들고 주 앞에 나옵니다. 나를 살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옵소서. 나의 비통한 마음을 주님 가져가시고 주님의 선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비통한 자를 주께서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원통한 자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통함과 비통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안에 있는 원통함과 비통함을 주님께서 가져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또 창을 들어 던지는 자가 되고, 아살롬과 같이 내가 분노하는 자가 되고, 아버지 사람을 싫어버리는 자가 되며, 아버지 나를 나를 일으키는 어느 그 추악한 죄 가운데 빠지게 될까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심판자 되어 예수님의 이름을 지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를 다 덮어주시오. 아버지, 원통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오. 아버지, 그들을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서만 풀어주실 수 없는 그 마음을 주께서 다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원통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강같이 넘쳐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있고 비통함이 있고 원통함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심판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시고 원통함과 비통함 가운데 그의 상처로 괴로워하고 있고, 가까이 오는 자마다 상처를 주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 좀 중보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 그들을 치료하실 때 하나님 아둘람 공동체에 다윗을 통하여 비통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를 그들을 세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온전히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과 동역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원통함과 내게 붙여주신 원통한 자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주님의 용서와 은총화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생각나는 자가 있다면 이름 불러가며 우리 다 같이 하며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귀한 형제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원통함을 주께서 살펴보시사 풀어주시고, 아버지, 그 원통함을 주께서 기억하시사 치유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그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원통함과 내 마음을 주께서 기억하시사 낙담 가운데 그를 구원하시고, 가까이 가는 자마다 아버지의 상처를 주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들과여 주시사 아들나 공동체에 있는 자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어린 자를 주께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통한 자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심장을 주께서 붙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영혼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자마다 주께서 우리 움직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을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 그의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를 덮어주시사 하나님 그를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오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대자 심판자 앞에 나와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깨닫게 되는 자 이름 불러가며 주 앞에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통한 자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마음을 주께서 풀어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심판자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사 은혜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주 앞에 기도하니 모든 관계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를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주께서 풀어주시지 아니하시며 아버지 그가 상처받는 자 되어서 아살롬과 같이 그들이라도 아버지 사울과 같이 창을 던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 있어 우리 주님 그를 풀어주시사 은혜를 풀어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의 사랑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심판자의 주님의 길만을 보여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서 주신 그날까지 충성되이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세워주시고 내게 하시며 아버지 그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그들 마음을 내게로 위로하시며 오 성령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흔들어주셔서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고 내 가운데 넉넉하게 이르기를 간절히 간구하니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좀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내게 권위자로 주신 분을 위해 좀 충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섬기라고 보내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이 불편한 상황과 어색한 상황과 하나님 불공정한 상황 가운데 나를 공격받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처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권위자를 잘 따르며 끝까지 섬기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도자들과 나의 가정에 나의 삶에 주신 영적인 또 나의 권위자들을 축복하며 또 혹 내 안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며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권위자를 주셨는데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입술에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권위자를 끝까지 잘 섬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입술에 범죄한 마음이 있다면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품지 아니하고 사에게 상처주는 것이 있다면 주께서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을 정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입술에 입술을 두어서 아버지 하나님 한 입을 가지고 축복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계속적으로 입술로 범죄하며 권위자를 향해서 향했던 모든 마음들을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의 은혜를 내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회개하는 심령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원통한 불어주시사 심판자 되신 주님 앞에 나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 앞에 계속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그 상관 사업 나의 사정으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나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로 원하니다 고백하는 심령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라와 민족의 모든 권위자를 축복하시며 우리 사랑한 담임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당의 장로님들과 아버지 내게 주신 권위자들을 축복하며 그때 오늘을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때 모든 내던 것들을 주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에 서운한 마음 주시고 아버지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품대 아버지 하나님 성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관계를 축복하며 주님 받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게 붙여주신 자와 함께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가 원통한 자이든 비통한 자이든 하나님 내가 보내주신 자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잠 섬기되 내가 주 앞에 날마다서 우리 심판주 대신 주님 앞에 쓰고 억울함을 주 앞에 다 토로내므로 올바로서 정결하고 정직하며 순결한 마음으로 그들의 통로가 되어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한 명 한 명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사람들과 동역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헌신하시며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자들과 하나됨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더 낮은 자리로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받아 하나님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겸손과 온유로 채워 아버지 그리스도의 의와 도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겠습니다. 원통하고 비통한 자를 보내서 그리스도의 군대를 만드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끝까지 잘 감당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넉넉하게 감당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내게 주신 자들과 충성하겠습니다. 내게 붙여진 자들과 눈에 화합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남편과 내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내게 붙여진 자들과 화합하여 그 원통하고 비통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사 복의 통로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오 주여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모두를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가슴에 한번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복의 통로가 되어서 원통하고 비통한 자들, 하나님께서 내게 묶여주신 자들에게 세워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나는 모든 자가 주의 긍휼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모든 자가 주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공동체를 일으키는 복된 통로로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회복과 치유케 하심이,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아 고개 숙인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그의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